금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27절에서 3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로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로 시작되는 팔복 뒷부분에 중간 부분 좀 되겠군요. 중간 부분에 이제 가늠하지 말란 말이 붙어 있고 또 이어서 맹세하는 부분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팔복에 대한 설교로 예수님 말씀을 끝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은 그 의미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항상 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항상 하는 이야기 같은데, 자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히 팔복 전체를 볼 때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규칙을 하나씩 가르쳐 주신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걸 읽으시면 조금 나아요.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가 되신다는 거죠. 이런 본보기를 제시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거죠. 세상은 전부 다 이쪽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맹세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가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여기 가늠과 이혼의 문제는요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인간이 이 땅에서 창조된 이후로 이 가늠과 이혼의 문제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제가 나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이혼과 가늠의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난 거죠. 2000년 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1절에 나오는 이혼 증서의 문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음행하지 않고도 버리거든요. 음행한 이유가 없이도 그냥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혼의 이유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정신적인 이유도 있고 이유를 갖다 대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법전처럼 요럴 때만 버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그 말이 아니죠. 법전으로 보고 이걸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을 왜 지키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혼에 대한 부분, 음란에 대한 부분들도요, 간음에 대한 부분들도 어디까지 해야 간음이냐, 뭐, 이혼이 어디까지 해야 이 이유가 괜찮으냐, 이걸 따지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큰 목적을 생각해. 그 목적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율법을 잘 좀 지켰다고 해서 못 지키는 자를 무시하지 않는, 열등하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아, 거꾸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살다 보면 이런 간음과 그리고 이혼의 문제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겨낼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더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 규칙,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다르게 거꾸로 살기를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금요일까지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토요일 말씀에 보면 48절에 결론적으로 한방 도장을 찍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일종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보여준다? 너희도 그렇게 하자.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다 이쪽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완전 거꾸로 가는 그 흐름, 그 팔복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혼이 가능한가, 그걸 따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선후가, 앞과 뒤가,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이야라는, 이게 바뀌어버리면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뭘 위한 것인가, 기도를 왜 하는 것인가,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응답을 받는 것만 강조하면 기도를 왜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를 잘 들으니까 복 받겠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건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후가 바뀌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에 이제 맹세의 문제를 쭉 말하는데요, 뭐 잘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때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쓰지 마라,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껏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체득한 거, 저절로 아기는 게 뭐냐면 말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가짜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다 들어가. 그런 사람일수록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에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좌로 연결되고, 땅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큰 성이다. 또 심지어는 맹세할 게 없으니까 네 머리카락 가지고도 맹세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은 맹세하기 전에 더 큰 그걸 갖다 걸고 맹세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맹세하기 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신뢰도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이다. 생각,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옷 입는 거 전부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거룩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교육에 속아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이름을 많이 말하고 거룩해 보이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우리의 시대에도 지금껏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내일 읽게 되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완전히 거꾸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로운 인간은 이런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뭐 또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큰 걸 말씀하시면 금방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했죠. 흐름이 쭉 간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이걸 왜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왜 우리에게 줬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복, 이야 좋다 했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이 딱 끝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딱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그게 목표인 거예요. 온전한 인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을 열어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6장, 7장 계속 연결되니까 또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뭐 이혼의 문제, 아 하나님 가늠 안 하겠습니다, 이혼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아니고요. 끝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길 원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입니다. 하라고 하셨어요. 전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아봐라. 날라집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온전하심,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인간이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참 어렵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는데 또 반대로 다른 면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안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화는 전혀 안 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온전하기 힘듭니다. 어떤 분이 약한 부분을 보고 저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새벽기도 잘 나오니까 신실하네. 진짜 신실한가요? 저 사람은 한 달에 딱 교회 두 번밖에 안 나오네. 저 사람은 아이가 사람 신앙 걸러먹어서.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그렇게 판단했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온전하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관점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사실은 신경 써보지 않는 일이고 지금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 그 팔복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 자신이 없더라도 일단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이 위기 가운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목표로 삼는 것이 온전함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잘하기만 하면 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고 잘되기만 하면 되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이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참으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